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오전에 봤던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난 예배 때 나오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간단하게 말고 그냥 차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왜 하느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 믿는 이방인이 있고 그냥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 모르는 그냥 이방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 이게 왜 골로새를 서술 쓰느냐?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 골로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근데 옆에 있는 모든 골로새나 에베소나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온 로마 지역에 다 퍼져 있어서. 이게 회당이 뭡니까? 자,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난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때 유대인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때도 60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각 마을에 유대인들이 회당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고 회당을 만들어서 계속 그 명맥을 600년을 유지해 왔는데 골로새에도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갔던 골로새 지역의 유대인들이 가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확 흩어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골로새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 믿는 이방인도 생긴 거고 그리고 이들을 바라면서 잔소리하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예수를 믿어. 근데 옆에 있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좋기는 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중간에 가면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립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거냐, 지키지 말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결과가, 그 앞에 생기는 요구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할례 받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건 입장이 다 틀릴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오늘 또 하나가 또 숨어 있습니다. 자, 보면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정결법, 성결법, 그러니까 뭐 먹어서는 될 거,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거 다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너를 비판하는 것, 비판하지 못하게 해. 비판받을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17절의 중요한 제목,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영어성경을 번역하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 누구나 다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팔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를 보면서 형체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모양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아무리 비싼 시계를 차도요. 그림자를 보면 시계가 어떤 모양인지 비싼지 아무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찬 것인지를 아 저기 시계 찼네 요 정도지.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아 원래 이거였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메시아로 해야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랍비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앞에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그 유대교 그 문헌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겸손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1주일 했을 때의 상태와 2주일 했을 때, 3주일 하면 사람이 형상이 좀 바뀌잖아요. 1주일 했을 때는 좀 생생해 볼 수 있는데 한 3주쯤 넘어가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게 폼을 정해 놓는 거야. 1주일 지날 때는 이런 모양과 이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2주가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정교하게 먹는 음식과 물과 복장을 다 정해 놓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다 보니까 워낙 많은 종교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봤냐 안 봤냐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대구 내려오기 초기였던가 하여튼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보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 친한 사람이죠. 저보고 이제 형님, 담임 목사님이 천사를 가르칩니다. 무슨 소리고? 뭘 천사를 가르치나? 이게 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지. 뭐 천사가 이런 천사이고 저런 천사가 있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병지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거 신기한 거예요. 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걸 꼭 하나씩 끌고 나와가지고 남이 말하지 않는 내가 뭘 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참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아, 왜 저러지? 뭐 교인들만 불쌍하죠. 그림자를 붙들고 앉아 있는 거니까 실체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요. 자 20절 19절 좀 이따 하고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아까 난예배 때 그냥 지나갔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기초적인 영적인 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나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요. 보통 초급 단계에서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 이제, 생활이 절제가 되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절제하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몸도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좀 시간 좀 보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맑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괜찮아요. 뭔가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딱 나와요. 23절에 자의적 숭배. 그죠? 자의적 숭배. 이 자의적 숭배란 말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투를 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교에 이교가 들어와서 섞여 있는 아주 이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설픈 겸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건 뭐다. 이것도 학대하면 고행을 행하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한 단계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모양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먹는 거 절제하고 아무거나 안 먹는 거. 너 왜 이거 안 먹어? 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철저하게 안 먹는 거예요. 옆에 먹는 사람이 보고 야 너 대단하다. 그런 것도 이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영성으로 안 좋아. 뭘 안 먹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데. 절기도 딱 지키죠. 초하루 지키고 우리 초하루 특세 그런 건 다른 겁니다.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겸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또 천사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봤다. 뭐 천사의 누구를 만났고 계속 그런 말 하면서 영성이 있는 것처럼 초급 단계 영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행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말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뭐냐?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의 방종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강조하고 영성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와 그런 주장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타락해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가, 여러분 앞에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수님을 할 때 보면 이제 뭐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가 유대인들도, 유대교도요, 귀신 축사를 했습니다. 귀신 축사를 왜 하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유대교인데, 또 이제 전도할 때 사도행전 중 읽어보면 어떤 섬에 갔더니 유대인으로서 요술을 부리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와 로마의 이게 싹 섞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방종을 금하는 데는 실패했다.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 실패했다. 왜?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시계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그 시계 아니야. 그 팔뚝이 큰 팔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결과는 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실체를 잡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래 본체를 딱 잡게 된다. 자, 이게 설명 쭉 드렸고요. 이제 결론은 오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분별 기준이 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19절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온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참 뼈아픈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왜 성장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왕을 섬기는 그 충성하는 자로서의 기쁨. 남자는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살 때에 자기의 헌신한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게 되게 큰 기쁨이 되고 칭찬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충성된 자로서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광은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얻으면서 착하게 살자는 식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자,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소되기 쉬운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자꾸 축소시킵니다. 착한 남자, 술 안 먹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에서 큰 사고 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조용히 사는 이런 남자식으로 이렇게. 그러나 왕에게 목숨을 바치는 남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강하고 모든 걸 쏟아부을 만한 그런 존재를 발견하고 그를 따르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두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세상 일을 통해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왕대신 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겁니다.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고 오후 예배 때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지의 것입니다. 강조하지 못했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는 대부분 교인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기 쉽고 그러니까 보통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 이미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선되는 건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닥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요.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붙들었다면 내가 자랐을 텐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남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따르게 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을 따르느냐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진짜 붙들었다면 내가 너를 자라게 할 터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업과 가지고 있는 돈과 세상에서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별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 아들을 붙들느냐. 그래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느냐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처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 해석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